마태복음 제13장 1장에서 4장 왕으로 오시기 위한 주님의 준비와 주님의 시험받으심 5장에서 7장 천국의 도덕적인 본성 8장에서 12장 주님께서 한 면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하시며 다른 한 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주님의 암시 13장은 천국의 외형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은 주로 도덕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교리를 목적으로 하는 책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한 구절만이 우리에게 성경의 기능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먼저 교리라고 번역되어져야 하는 가르침을 언급하며 그 후에 교훈의 방면, 즉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방면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실로 풍성하며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도 다 알 수 없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 장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주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비밀들은 한 가지, 곧 모두가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들은 사람의 천연적인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며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비밀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여러 비밀 중에서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비밀들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3장 4절에서 6절, 5장 32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장 7절, 계시록 17장 5절, 로마서 6장 25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전체 신약의 주요 비밀들 모두가 이 구절들에서 발견됩니다. 남아있는 비밀들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정해진 때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이 시대에 발생하며 오는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봅니다. 13장 35절에서 우리는 오늘날 발생하는 비밀들이 구약에서는 분명치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은 주님께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신 날입니다. 집은 그것이 누군가의 소유이며 경계가 있고 고요한 장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며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와 제한이 있던 곳으로부터 제한이 없는 곳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거친 바다와 같은 반면에 집은 조용하고 질서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덕적인 영역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며 땅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주님은 집 밖으로 나가셨지만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배에 앉으셨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으나 바다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시지 않고 다만 배 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장의 11절은 분명하게 왕국에 관한 일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알기 위한 것일 뿐 이방인들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되도록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갖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듣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유하게 되어서 주님을 배척했으므로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의 모든 비유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되었다. 혹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구절이 2장에서 6번 사용되었습니다. 2장에는 7가지 비유가 있으며 만일 새것과 옛것의 보물에 관한 비유를 포함시킨다면 8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이처럼 되었다 혹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집안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세 비유는 바닷가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셋이나 일곱이나 열이나 열둘이라는 숫자를 언급할 때마다 그것들은 완성을 상징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일곱은 시간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열은 인간적인 완성입니다. 열둘은 영원한 완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비록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외형적으로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진보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언급된 일곱 교회의 상태는 이와 같지 않은데 그것은 타락의 노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성경 안에 진리를 해방하는 경륜적인 제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문제를 보기 위해 더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전에 다룬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분을 위해 앞서 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이었는데 그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이것을 전파하셨고 또한 사도들로 동일한 것을 전파하도록 내어 보내셨습니다. 사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천국의 본성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은혜롭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절대적으로 비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10장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내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11장과 12장은 큰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이 유대인들로부터 반환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코필드는 천국의 비밀은 바로 비밀스러운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과 요한과 제자들은 모두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또한 천국의 본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 후에 그분은 13장에서 천국의 본성이 아닌 천국의 경계와 그 외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이어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본성을 말하며 13장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과 동일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3장의 천국은 가라지와 누룩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장은 외형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은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13장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경계로서의 외형. 둘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행위의 방면이며 이것은 5장부터 7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장래 천년 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 이것은 장래의 보상으로서 5장부터 7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왕국으로 전환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제시된 영적인 실제와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5장부터 7장에 있는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나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고 5장부터 7장에 있는 가르침들을 수행하여 참되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요점, 즉 장래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방면, 몇몇 비유들에서 마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가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룩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밖의 외양이나 혹은 경계의 면에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면,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두 번째 방면은 5장부터 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문제인 반면에 천국은 영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면,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둘 다 천년 왕국에서 통치에 관한 한 서로 일치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방면이 천국과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또 다른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방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원 안에서 천국은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방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보다 더 긴 기간을 포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오늘날의 교회는 로마 천주교와 국교회와 사립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의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과 관계없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회와 같은 국교회는 그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그 교회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또한 사립교회들이 있습니다. 밖의 외형이나 혹은 경계에 관한 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천국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떡을 떼는 집회에서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외형상 국교회가 행하듯이 불신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형상의 천국과 교회가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외형에 있어서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비유들은 몇몇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서론입니다. 둘째,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의 비유와 대비됩니다. 좋은 밀과 악한 가라지가 있듯이 또한 좋은 종자와 악한 종자가 있습니다. 셋째, 겨자씨의 비유는 누룩의 비유와 대비됩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것인 반면에 누룩은 내적인 것입니다. 넷째, 보물의 비유는 진주의 비유와 대비됩니다. 보물은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진주는 내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대비를 보여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교회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만일 새것과 옛것의 보물에 관한 말씀이 비유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비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비됩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이 주님 자신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밖의 외형과 영역 안에 있는 천국은 주님께서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주 예수님의 땅 위에서의 역사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것은 천국은 이와 같기에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사람은 인자를 가리키며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께서 홀로 행하셨으며 어느 누구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씨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종류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들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씨는 천국의 말씀을 가리키며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새, 만일 이것이 새로운 경륜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새로운 경륜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지며 포도나무의 뿌리는 계속해서 땅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땅에 속한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좋은 땅의 어떠함에 관한 첫 번째 증거는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밀을 뿌리는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서 그것이 마르게 되면 추수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합니다. 비록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를 말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타내기 위해 포도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타내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된 밑으로부터 내어버리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해에 열매를 맺는가를 보기 위하여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상징인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상징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시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상징도 아니며 일시적인 상징도 아닙니다. 길가는 무엇을 언급합니까? 길은 경작되어 본 적이 없는 땅이며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즉, 그곳은 하나님이 다루어 보신 적이 없거나 혹은 사람이 씨를 뿌린 적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가는 장소입니다. 밭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길가라는 장소는 공중임에 틀림없습니다. 길가라는 장소는 길 자체는 아니며 길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귀에게 가까운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곳은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곳일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거리낌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더 이상 분명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깨닫지 못함에 관하여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악한 영들과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5절에서 6절, 두 번째 종류의 씨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곳은 표면에 얇은 흙이 있고 그 속에 돌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씨가 깊이 심기울수록 그것은 더디게 자랄 것입니다. 또한 씨가 얕게 심기울수록 그것은 빨리 자라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얕게 심기운 것이 먼저 햇빛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부흥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된 믿음과는 다른 것이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몰려 있었지만 그분을 접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돌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거듭난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나가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과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는 곧 싹이 나서 쉽게 과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 안에 뿌리가 없고 그 속에 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흙은 밖에서 빌려온 것일 뿐이며 그 싹은 생명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시험과 핍박은 믿는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북풍은 나무들이 견고히 자라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일 그 씨가 뿌리가 없다면 그것은 핍박과 환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씨가 뿌리를 내렸다면 뜨거운 햇빛은 그 씨가 자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일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뜨거운 햇볕은 그 씨를 말려버릴 것입니다. 7절 22절 이 구절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시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그러나 밀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천연적인 일들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재물을 탐하는 것은 매우 천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가득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안에 충분한 공간을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매우 분주하고 풍성하며 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가의 여부입니다. 주님의 눈은 다만 생명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열매 맺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싹은 사람 앞에서 자라납니다. 만일 그 씨가 싹을 내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23절 여기에 오직 한 종류의 씨가 있고 그 차이는 흙에 있습니다. 당신의 흙의 어떠함은 당신 자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진리에 관한 그것은 믿는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30배 이하는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100배는 완전한 것이며 60배는 반 이상이며 30배는 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30배 이하는 전혀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소유한 죽음의 정도가 그의 열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여섯 가지 비유의 첫 번째 것임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영역은 더 넓은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대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닷가에서 주셨지만 해석은 집안에서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땅을 강조했지만 이 비유에서는 씨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씨가 있지만 이 비유에서는 오직 한 종류의 밭이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비유는 마치 선과 같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땅 위에서 행하신 일이 오직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발생한 일들을 언급합니다. 앞에 비유에서는 오직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비유에서는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비유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지만 이 비유는 사역의 영역을 강조합니다. 앞에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인자이었으므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도 인자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28장에서 제자들은 모든 족속에게로 즉 온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앞에 비유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지만 이 비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외형의 영역이 세상만큼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며 천국은 땅 위에 있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오지만 천국은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을 수는 있지만 천국으로부터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앞에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었으나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앞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 비유에서 말씀은 사람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만듭니다. 씨가 땅에 심겨질 때 그들은 하나하나 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즉시 생명이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천국의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형상 천국의 범위는 세상만큼 넓습니다. 둘째, 그 범위가 더 엄격해진다면 천국의 아들들만을 포함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천국을 대표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는 반대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어떤 말씀을 당신에게 전파할 때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하게 됩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자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이신 주님은 결코 자거나 졸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언급합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잠자는 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므로 비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피곤하게 되는 것이며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이며 가라지는 사람들입니다. 38절에서 밀이 사람들을 상징하듯이 가라지 역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가운데 있던 혼잡된 무리와 같이 밀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시대의 유다나 혹은 오늘날 현대주의자들과 같이 매 시대마다 가라지들이 있었습니다. 밀과 가라지에 관해서는 유대의 지리적인 배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심겨진 후에 그것들은 한 척, 두 척, 혹은 네 척까지 자라납니다. 이런 단계에서 그것들은 동일해 보입니다.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열매가 익을 때가 돼서야 서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열매는 검고 밀의 열매는 황금색입니다. 어느 것이 가라지이고 어느 것이 밀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원수가 갔더니 이것이 원수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큰 배도, 즉 진리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진리로부터 떠나갈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로부터 떠나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혼인을 금하고 채식을 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에 관해서도 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오직 돈만을 관심할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결과는 무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이미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의 때에 언급되었습니다. 2세기 이래 주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 셀 수 없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가라지를 심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날 때라는 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추수를 위한 결실의 때를 가리키며 두 번째는 행위가 드러나는 때를 가리키며 추수는 이 시대의 끝입니다. 행위가 드러나는 시기는 27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집주인의 종들이 벌써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기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집주인에게 구하였습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누가 가라지를 심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라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왜 그것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동일합니다. 초기에는 몇몇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후에는 어떤 악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종들은 그 결과는 알았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이 원수가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섞여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전사로 과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과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핍박하고 그럴 수 없다면 그는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핍박보다 위조품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이 위조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같은 높은 문제에 있어서 조차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 부크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비록 그 책이 잘 쓰여졌지만 그 책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이도 사람이 여전히 거듭날 수 있다니 이것은 실로 이단입니다. 부크맨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필요한 것은 다만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혹은 성령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혹은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실로 위험합니다.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부흥은 부크맨 그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간증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거듭남과 구원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까지도 위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체험은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는 심리적인 구원이 아닌 영적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27절에서 28절 종들이 가라지가 나타나서 놀랐을 때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모다라는 말은 격렬한 힘으로 뿌리를 뽑다 라는 의미입니다. 뿌리를 뽑는 것은 평화로운 방법이 아닌 격렬한 방법으로, 즉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동일한 것을 국교에서도 행해왔습니다. 송공회 역시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몇 이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미린 좋은 믿는 이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아진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대다수가 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러한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가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말씀은 밭, 즉 천국의 외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가 그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혼잡된 대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왕국이 외형의 영역 안에서는 혼잡된 대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추수 때까지 이 구절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됩니다. 추수의 때는 이 세대의 끝입니다. 한 면에서 이 세대는 현재 복음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다른 한 면에서 그것은 아마도 다니엘의 때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권세를 이방인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새로운 세대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엄격한 해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때까지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물러나고 계심을 보여주며 결국 그분은 하늘로 완전히 물러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물러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대의 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비록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의 땅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대의 완결은 대환란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이 세대의 결론의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는 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라지일 것입니다. 추수는 이 세대의 완결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30절에는 단으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을 친분관계로 묶고 있습니다. 더욱 친밀하게 되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단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단으로 묶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상세하게 연구해 볼 때 우리는 1828년 이래 지난 100년 동안 성경의 진리들이 하나씩 밝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전천연설을 전하는 사람은 전천연설을 전하고 후천연설을 전하는 사람은 후천연설을 전합니다.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20년 전에 교안의 혼잡됨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1915년 이전에는 근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분열이 아직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가라지가 단으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가지 표적은 이 단으로 묶는 것인 소위 교제입니다. 포스딕과 같은 사람들은 중국 내지 선교에 의해서 현대주의자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으로 묶는 것은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첫 열매에 관한 것이며 6절부터 13절은 대환란에 관한 것이며 14절부터 16절은 미래의 추세에 관한 것이며 17절부터 20절은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새 천사들의 경고가 시작될 것입니까? 그것은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첫 열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발생할 것인 반면에 미래의 추수와 포도의 수확은 대환란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추수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휴거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의 추수가 휴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밀을 곡간으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그들의 밭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곡간은 집 가까이 있었는데 밀은 밭에서는 멀리 떨어졌지만 집에서는 가까이 있던 곳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곡간은 공중입니다. 밭은 세상이며 집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실한 밀은 이 두 장소 어느 곳에도 저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곡간은 공중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의미에 따른 해석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예표로부터 우리는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다음과 같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안식일은 최초의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매절기 사이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사람 또한 안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주님께 행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달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그달 14일 저녁입니다. 둘째로 무교절은 그 달의 15일입니다. 셋째로 초실절은 유월절로부터 3일 후,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둘째 달에는 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날인데 일곱 번째 안식일이 맞춰지는 그 다음 날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팔절로서 그 달의 첫날입니다. 둘째는 속죄일로서 그날은 그 달의 10일입니다. 셋째는 초막절로서 그날은 그 달의 15일입니다. 첫 달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며 둘째 달은 그 영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후에 하나의 간격, 즉 아무 절기도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일곱째 달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속의 모든 것들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바로 뒤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누룩을 제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월절 3일 후는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많은 믿는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많은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으켜졌는데 이는 주께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언급된 탈취한 곳으로서 승리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어 만든 두 개의 빵을 요제로서 드리는 것으로 상징하는 바입니다. 두 개의 빵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오순절의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속죄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한 면에서 유대인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한 면에서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속죄일도 역시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집을 떠나서 기뻐하는 것을 가리키며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일에 관해서 레위기 23장에서는 네 가지 단계가 언급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른 이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먼저 익은 것입니다. 둘째로 오순절날의 첫 열매인 빵들은 먼저 휴거되는 자인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첫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일반적인 추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환란 후의 휴거입니다.